모든 방해하는 것들에서 돌이켜 당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당신의 거처를 만드십시오. 우리에게 치유와의 계시의 영을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최신의 이상을 보게 하소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존재를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어떤 보류함 없이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분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신부로 예비되게 하소서. 성도들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네 메시지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번, 4번 메시지에 왔는데 우리가 이 개요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볼기 원하는데, 우리를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안으로 이끌어줄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주신 노정인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함. 성도들이여,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독교계에 있는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부흥되어야 하죠. 그래서 아침 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부흥, 마지막 부흥, 시대를 전환하는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 우리가 교회로서 완전히 건축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셨죠?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예언입니다. 아직 그 예언 성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건축하는 것이며 그분의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며 몸인 교회가 건축될 때, 완전히 건축될 때 신부가 예비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릴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혼식 날이죠.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의 눈에 하루는 천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혼일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우리의 신혼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극도의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공동왕들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취하는 것, 주님을 우리를 이길 안으로, 회복의 길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기는 이들이 신부가 되도록, 이기는 신부가 되도록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함으로 몸을 건축함으로 바로 신부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주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갈빗대를 취하여 갈빗뼈를 취하여 창세기 2장 20절에 의하면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건축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이 시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집회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자를 건축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를 건축하는 것이 신부를 예비한 것이죠. 그 갈빗뼈는 바로 파괴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셨습니다. 이브였죠. 이브라는 말은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되기 원치 않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축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정해주신 노정인 빌라델비아 길을 말할 때 우리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있죠. 그 교회들은 다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특별하게 그것이 바로 표징의 책이라고 말하죠. 상징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들을 볼 때 그들은 실제적인 지방 교회들이었죠. 또한 그들에게는 아주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한 하나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교회 초기 단계에서 그 예언적인 의미를 우리는 또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들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간략히 언급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이죠. 초기 단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을 보면, 요한의 사역의 끝을 보면 교회의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나로부터 돌아섰다고 말했죠. 요한의 사역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썼죠. 거기에 첫사랑을 떠난 하락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는 초기 교회를 보게 됩니다. 초기의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가 다 순교당한 후에 또한 서머나 교회는 고통받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는 로마 제국 시기에 거기에 악한 황제들이 있었죠. 네로를 포함하여 악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였죠. 우리가 로마 콜로세움을 보면,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에 던져두고 아주 끔찍하게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교통하는 것은 이것은 니영재님과 이영재님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밀러의 교회사를 읽어본다면, 밀러의 교회사라는 책을 읽어본다면 제가 교통하는 부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주 빛이 충만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계시록의 라이프사들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통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 고난받는, 고통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동시에 그 교회는 번영합니다. 번성합니다. 교회를 땅에 묻으려고 하면 교회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를 볼 때 그 전에 소련이었죠. 또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 러시아를 위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 절박하게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정말 신실하다. 소련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베를린 장벽이 여전히 있었는데 거기에 무신론자들이 있었죠. 딕 형제님과 제가 앤드류 형제님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한 곳에 디경진과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죠. 무엇을 교통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있던 길의 이름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란 이름의 길을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던 건물의 이름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는 길에 서서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드형제님 한 이제 그 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아주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었죠. 성경을 갖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러시아가 열렸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영재님이 이제 가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깨달으셨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갈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갔습니다. 제가 93년 1월에 그곳에 갔는데 우리가 이영재님의 집에 거실에서 동역자들 함께 모였습니다. 형제님은 우리에겐 다 다른 기능들이 있죠. 모든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누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가졌죠.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의 기능을 존중합니다. 바울과 때 바울의 때에도 디모데와 동역자들인 다른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죠. 아주 작은 한 무리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였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다면 이영재님의 전집을 볼 때 이영재님께서 여전히 중국 땅에 계셨을 때 대부분의 동역자들은 이영재님 뭘 해야 할까요? 물어본다면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결코 뭘 하라고 어디를 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영재님에게는 상하이로 오십시오. 이영재님, 저 도시로 가십시오. 저 도시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한 한 무리의 작은 동역자들이 있어, 작은 무리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피스 왕 자매님이 계셨죠. 이영재님 얻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신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니영재미, 그두 명이 다 니영재미 동역자가 되었죠. 이영재미 19살이었습니다. 피스왕 자매님은 25살이었죠. 이영재님은 이 젊은 자매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그녀가 그리스도의 인해 복음을 전했죠.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이 작은 젊은 중국 자매가 여자가 뭐라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호기심에 의해서 그것을 들어보러 갔었죠. 그때 그 자매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예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의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자매님이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지나가겠다. 그것이 유월입니다. 유월,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피를 보십니다. 주님은 피를 보실 때 우리를 지나가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민적인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음식으로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먹었죠. 특별한 방식으로 먹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우리는 앉아서 좀 이렇게 아주 안식하면서 먹죠. 근데 그들은 일어서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기 위하여 먹었었죠. 그들은 온 양 전체를 먹었습니다. 머리도 먹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리도 먹었죠. 머리는 지혜를 위한 것이고 다리를 먹은 것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만에 갔는데 중국인들이 그 물고기를 요리하는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물고기 요리, 20가지 정도 또는 소고기 요리, 홍파오, 비프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소고기 요리법이 있죠.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벤슨 형제님과 저와 알버트 형제님은 샘 형제님을 아주 좋은 중국 음식점에 데려가셨습니다. 그 레스토랑 주인이 저희에게 그 큰 수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식당 뒤에 있는. 그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어로 교통 얘기했지만 어떤 물고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를 지적하면 즉시 물고기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테이블로 돌아왔죠. 모든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생선 머리 수프가 있었는데 생선 머리가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그 생선 머리를 먹지는 않겠다. 절대 안 된다. 한 중국어권 형제님이 다른 형제님들이 생선 눈을 먹는 걸 보고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아주 기절초풍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 갔는데 형제님들이 해산물 식당에 데려가셨습니다. 물고기를 사주셨는데 거기에 생선 머리가 있고 눈이 달려 있었죠. 에드 형제님, 생선 머리는 가장 존중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형제님을 존중합니다. 그럼 형제님이 생선 머리를 드십시오. 속으로는 저는 제가 정말 주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눈을 먹진 않고 눈 주변에 있는 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다리, 머리도 먹었습니다. 거기에 라이프스타들을 읽어본다면 거기에 그것이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어쨌든 그들은 피를 적용했고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을 때 그들이 서서 먹었습니다. 먹음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었죠. 그들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린 양이 그들 안에 들어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강화시켜주었고 힘을 주어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그러한 통치 영향력에서 나와서 사탄의 그러한 강탈하는 세상의 영향력을 나와서 침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피스 왕자매님이 그것을 교통할 때 이 형제님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셨죠. 바로 그 집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교통을 드리죠. 이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하셨습니다. 84년인가 아마 그때였던 것일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통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자매님은 주님을 극도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을 향해 말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자격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마이크에 와서 주님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말하도록 자격을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극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는 교통을 한 것입니다. 형제님이 그 집회를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온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셨습니다. 온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 온 일생을 드립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 구원받은 그날 온 일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곳에 가서 온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면 제가 시냇물을 마시고 제가 나무뿌리를 먹는다 할지라도 모든 곳에 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였죠. 그런데 이피스 왕 자매님과 이영재님이 니영재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니영재님과 이영재님 그리고 피스 왕 자매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기능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이러한 10명의 동역자가 있던 것처럼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피스 왕 자매님이 그랬습니다. 니영재님에게 그렇게 동역하셨죠. 이영재님은 요구하진 러시아의 앤드류 형제님과 제가 가라고 요구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월이었습니다. 누가 러시아 1월에 가겠습니까? 근데 형제님들이 가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서 형제님이 가서 좋은 휴가를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누가 러시아 1월 달에 가서 휴가를 즐기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러시아에 갔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니영재님과 니영재님께 인해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형제님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여기 초기 교회 그 다음에 고난받는 교회가 있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이 충만한 러시아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 안에 거기에 전도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장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어떤 공허함을 두었다고 하셨죠. 거기에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어떠한 부분을 사람 안에 심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신론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뭔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찾는 어떤 공허함이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한번 큰 복음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형제님들이 신약을 그때 배포했었습니다. 러시아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약을 나눠주었죠.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지금 성경을 든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받아본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당연히 여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 러시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눠주는데 정말 귀하게 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온 일생 처음으로 성경이란 것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조 캐넌이라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형제님이 한 번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큰 복음 집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일어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자 온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통역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대로 통역한 거 맞습니까? 아마 실수한 거 아닐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형제님 말씀하셨죠. 여전히 수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열려 있었죠.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핍박하고 막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고난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죠.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바로 콘스탄틴 대제 시대의 시기를 말하죠. 로마 제국 시기에 그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국교로 만들어버렸죠. 콘스탄틴 대제 아래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날 거듭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국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한다. 믿음에 의해 거듭나려면 두 번 태어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교회, 세상과 결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이제 다음 단계 안에, 다음 단계에 올 때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배교한 교회입니다. 변절한 교회이죠. 이 시대의 교회사를 보며 그들은 깊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변절한 상태에 있게 되었죠.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계시록을 볼 때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네 번 내가 주의 날 영안에 있었는데 내가 돌아보니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면 거기에 일곱 금 등잔대가 있었다고 하였죠. 영안에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즉시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온 세상의 세계 정서를 영안에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과 2절을 볼 때 여기에 올라와라. 여기에 올라와라. 이리 올라오느라 내가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에 있을 때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들의 위에 있는 것이죠. 내가 즉시 영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안에 있을 때 즉시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안에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게 됩니다. 3대 영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오게 될 때 주님이 요한을 영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체계를 본 것이죠. 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큰 음녀라고 하셨습니다. 큰 음녀라고 하셨죠. 음녀들의 어미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우상이 가득했고 어둠이 가득했고 거기에 사탄적인 가르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것을 읽어본다면 또 계시록 17장을 본다면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그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영안에서 그 계시를 보는 문제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았죠. 그는 그 변절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며 그가 또 나를 영안으로 이끄셔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신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아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은 인격입니다. 제가 한 번은 확증과 비평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사람, 사람은 하나님 안에.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이죠. 이것이 인격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는 변절한 교회입니다. 루스, 저희 아내, 자의 자매, 아내와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은 병원에 갔었는데 정말 완다 자매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자매님 사랑하는 자매님입니다. 한 형제가 의대에 간 새로운 새신자인 형제가 있었는데 휴스턴 교회 첫 번째 집회에 데려가서 형제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벤스님이 교통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큰 바벨론에 대해서 형제님이 교통하셨습니다. 불이 형제님 입에서 나왔죠. 벤스님이 제가 말씀드리죠. 히르 아브라함 장형제님처럼 이 벤슨 형제님의 첫 번째 특징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이셨죠. 형제님이 바벨론에 교통할 때 불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옆에 새신자가 있었죠. 근데 제 옆에 저는 이 새신자 형제가 너무 염려되어 기도했습니다. 형제님은 벤슨 형제님이 바벨론과 모두 다 진리였습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었죠. 근데 여기 이제 아주 새로 이제 막 거듭난 새신자 형제님이 위해서 제가 온 집회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한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 첫 번째 집회는 기도 집회였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새신자인데 첫 번째 간 집회가 기도 집회였고 거기에서 제가 사로잡혔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형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집회 형제님은 큰 바벨론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그 집회 후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진미 형, 형제님 이름이었는데 어떻게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에드 형제님, 그 형제님이 교통한 걸 듣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의 회복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첫 번째 집회, 바벨론에 대한 그 집회에 형제님을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 형제님이 자녀 중 한 명이 훈련에 왔습니다. 첫 번째 집회, 큰 바벨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 교회는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있던 그 교회, 개신교회입니다. 마르틴 루터 시대의 교회죠.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1장에 올 때,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산다고 말하는 것을 읽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정말 빛이 생겼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사대교회는 너에겐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죽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있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는 살아있다.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불렀던 어떤 노래들, 그런 음률에 맞춘 찬송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는 것은 끔찍한 것이죠. 그것이 사대의 상태였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교회는, 그 개신교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캔자스 서부에 있는 도시에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다 밀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욕에서 온다면, 거기에 데려간다면, 아마, 여긴 진짜 황무지네.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냥 시골 한가운데입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이 위치타였습니다. 아마 4~5시간을 운전해 가야 공항에 갈 수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형제님들이 거기에 자매 아버지, 그분이 바로 목사이셨는데, 휴스턴에 있는 몇몇 형제님들이 저를 지원해 주기 위해 같이 가셨습니다. 에디 형제, 휴스턴에 있는 집회에 가봅시다라고 말했던 그 형제님 있죠? 이 사람들은 주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형제님 있죠? 그 형제님이 저를 지원해주기 위해 함께 갔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제 모든 그 세리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혼인서약서 같은 것들을 하기 원했죠. 그래서 제가 그 도시에 있는 그 법원에 갔습니다. 혼인증서 같은 걸 받기 위해 간 것이죠. 그는 뉴욕에 있는 그런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시골 도시에 있는 판사였죠.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는 형제였고 저도 형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을 시작했죠. 제가 결혼 혼인 증서를 받으러 갔다 까먹고 정말 주님을 드렸습니다. 형제님이 간증을 해주었었는데 그가 젊었을 때 한날 파티를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아파트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TV를 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그 거실에 있는 소파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TV를 보는데 뭘 빌리 그레엄이 그 TV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너무나 그가 녹초가 되어서 TV를 끌 힘도 없었다고 했는데 빌리 그레엄이 거기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거기서 바로 TV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중에 판사가 되었죠. 그 루스 저희 자매 아버지가 그 같이 가던 그 교회의 일원이었었는데 어쨌든 자매 그 아버지가 복음 그 말씀 설교하시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정말 낙담하고 낙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아주 죽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일곱 배로 강화된 생명 주는 영이 그를 살아있고 활력있고 신선하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기분이,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다고 하셨죠. 그 다음 단계 교회는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빌라델비아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회복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우리가 되기 원하는 바로 그 교회 상태이죠.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뉴욕시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더 크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분투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이, 그 법은 자동적인 것이죠.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그 법의 능력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을 각주 읽어보면 생명의 영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가 그 법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마치 전기불처럼 우리가 여기에 불을 켤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고 발전소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전화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건물 안에 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위치를 올리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3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설치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전기를 켜는 것처럼 그분을 켤 수 있습니다. 에드 형제님,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그분을 전기라고 표현한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급하셨죠. 내가 오는 것은 동쪽 서쪽까지 번개가 치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번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기입니다. 보이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각주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성하고 인간적인 7배로 강화된 전기가 우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위치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3일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나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오셨고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에 들어가심으로 생명, 조회를 주시는 생명주의 영이 되셨습니다. 계시록을 볼 때 그분은 이제 생명을 주는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죠. 또 들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사시죠. 그분은 자동적인 원칙이십니다. 우리의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어 자동적인 원칙이 되셨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 중력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보십시오. 제가 손을 놓으면 성경이 떨어집니다. 이 책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이죠. 자동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우주에 올라가 우주선을 타고 가서 성경을 준다면 그 떠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력 외 법칙의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이것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삼일 하나님은, 관영과 정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자동적인 원칙이십니다. 자동적입니다. 자동적인 능력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스위치를 켤 때 어떻게 스위치를 켭니까? 주님을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함으로, 말씀을 기도로 먹음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는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보겠습니까?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들의 얼굴이 이렇게 찌푸르고 있다가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얼굴이 밝아지죠. 어쨌든 우리는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전기를 켜듯이. 전기 스위치를 올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동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노력 없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자동적인 생활이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화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거기 소화의 법칙이 있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느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법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노력 없이. 제가 그것을 심지어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의식하지 못한 채 작동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항공 우주학에 그거 어떻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자동적입니다. 중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거기 있죠. 항공력학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중력을 이기는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 바로 항공력학이 그렇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안에 타서 다만 그 항공력학의 그 원칙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죠. 제가 이 사역에서 이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에드 형제님이 이를 막 얘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전보 비행기가 있죠? 대형 여객기. 우리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컴퓨터에 이렇게 한번 전보 지저스라는 말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그 예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비행기, 대형 여객기, 777 여객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달라스의 공항에 갔을 때 아마 747 여객기 같은데 아주 처음 봤을 때 정말 거대한 비행기였습니다. 그 착륙하는 걸 보는 걸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나고 있었죠. 그러나 자기가 빛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는 사람들은 다 너무 놀라서 얼굴에 뭔가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다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의식 없이, 하는 것 없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교회 생활을 너무 어렵다. 그럴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저는 제 영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통치자가 오고 있습니다. 마귀이죠. 그러나 내 안에서 그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내 안에 그는 어떠한 입지나 어떠한 기회나 소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영혼에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 안에서 어떤 입지도 어떤 기회도 어떤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마귀는 어떤 건 소망도 없습니다. 성도들이여, 그 법칙을 누립시다. 그분을 누립시다. 법칙이신 그분을 누립시다. 리키 형제님이 추수감사절에 그걸 교통하실 겁니다. 제가 형제님에게 그 계율을 드렸습니다. 아주 많은 제가 참조구절을 드렸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보충 자료들을, 읽어야 될 자료들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어떤 역사상 어떤 계보보다도 이 형제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떤 계보보다 많은 참조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형제님이 다 읽으시면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모든 참조 구절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온전케 하는 훈련 메시지에서. 저는 정말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온전케 하는 훈련 메시지를 수년을 제가 거기에 보냈습니다. 형제님, 로마서 8장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이것이 여러분의 온 일생을 정말 혁신시킬 것입니다. 이 온전케 훈련 메시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제 계율을 리키 형제님이 드리는 것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제 교회가 보통 되게 길죠? 리키 형제님이 한 번에 두 페이지짜리 계율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형제님이 기뻐하셨었죠. 아무튼 성도들이여, 우리는 빌라델기아 길을 취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바로 하락한, 바로 파괴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것은 아주 뒤틀린, 잘못되게 변형 뒤틀려버린 형태의 빌라델비 교회입니다. 예언적으로, 시대적으로 빌라델비 교회의 오직 빌라델비아만 라오디게아가 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읽어본다면, 라오디게아는 그들은 교만했죠.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그 1800년대 빌라델비아의 그 교회 상태는 형제회. 그들은 다만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존 넬슨 다비는 그는 성경을 영어와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번역했고 온 성경의 주석서를 적어 출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형제에게 물어봤는데 이 형제님이 상하이 가셨을 때 니 형제님은 아주 비밀스러우신 분이었는데 니 형제님이 다비의 성경 주석서를 니 형제님에게 이렇게 묶어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 형제님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석 해설서, 다비의 해설서였습니다. 여전히 이 형제님의 서재에 니 형제님이 주신 책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이 모든 그 주석서를 읽으셨죠. 다비가 쓴 것을 읽으셨습니다. 형제님이 그것을 읽으신 것이 정말 저는 왜냐면 거기서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무슨 대수학 그런 수학책이나 무슨 생명공학 전공책 같은 책이 아니죠. 자매가 간호학을 공부할 때 많은 생물학에 대해 봤었는데 또 이 화학책에 화학을 공부하면은 여러분 중 가운데 아주 똑똑한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정말 영특하시죠. 머리가 좋습니다. 완다 자매님 같은 분. 또 다른 자매님이 또 계셨었네. 휴스턴에 또 다른 자매님이 계셨는데 루이 자매님이었습니다. 루이 슈 자매님이 계셨죠. 그 자매님 기억은 아십니까? 피터 형제님. 오늘날까지 정말 그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 정말 많은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죠.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많은 형제자매들을 초대했었는데 한무리의 성도들을 초대했었는데 루이 자매님이 중국어를 하신 자매님이었는데 이 자매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했었습니다. 루이스 자매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교회생활 안에 들어왔는지 교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루이스 자매님도 울고, 제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정말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매님은 정말 소중한 저에게 보석 같은 자매님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자매님이 계십니다. 형제님들에게 제가 유통했었는데 벤스 형제님과 제가 보스턴에 갔었을 때 벤스 형제님을 이 형제님이 보스턴에 보내셨었는데 배역 이후에 바로 보내셨습니다. 77년인 경인가 그랬는데 벤스 형제님을 보내셨죠. 벤스 형제님 가시면 그분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그곳에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항상 함께 가져가셨죠. 형제님은 항상 신성한, 비밀한 항생제였습니다. 보스턴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있는 성도들의 명단을 받아서 그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을 다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스턴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다 벤스 형제님을 사랑하죠. 여전히 그곳에 인도하는 형제님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었는데 그 77년에 있었던 그 일에 그 후유증을 오늘날까지도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벤스 형제가 한번 제가 그곳에 갔었는데 여기에 박사학위들, 수많은 박사학위들을 받은 사람들 벤스 형과 저는 휴스턴에서 왔죠.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짧은 타이를 맨 텍사스의 자동차 판매원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있는 이 보스턴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져갔습니다. 우리에겐 단순성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아주 똑똑한 성도들이 정말 단순하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에드 형제님, 저기 자매님 보이십니까? 자매님은 하버드에서 법학 학위를 받은 자매님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 형제 보이십니까? 이 형제는 저 학위에 가 있습니다. 저 자매님은 저 학위에 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녀가 5명인데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저에게 자금 농담하십니까? 리키 형제님이 말해주기 전까지 몰랐죠. 그런 아주 단순한 자매님. 주님을 단일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다니엘서를 볼때 다니엘에게 세 동반자들이 있었죠. 하나나야, 미사엘. 그들의 바빌론 이름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바빌론 이름은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들의 히브리어 이름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나야, 무사엘, 에자라야. 그들은 다 의미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미사엘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다니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들의 이름을 바꿨죠. 뭐, 불의 신, 그런 우상들의 이름으로 바꿨죠. 그러나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전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다니엘에 대해 말할 때이 사람은 똑똑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탁월한 영을 가졌다. 그의 가장 특징이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영이 탁월한 영이었다. 그의 존재 안에 가장 탁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을 그 정도로 훌륭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도 그가 탁월한 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정말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어떠했습니까? 교만했죠. 졸네슬다비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형제님이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넬슨다비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가 80년대 중반이었을 때, 주님의 권익을 위하여 여행을 할 때, 혼자 여행을 했었는데, 그가 침대 아래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 형제님을 가장 감동시킨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그러한 해설서를 쓸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스스로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르길 원했지만 이름을 취하지 않았죠. 우린 다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회입니다. 그냥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몰랐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뉴욕 교회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뉴욕시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뉴욕시에 있는 무슨 교회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뉴욕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논리적이고 단순한 것입니다. 온 세상에 다른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은 달이 뉴욕에 있고 로스앤젤레스에도 있습니다. 마이애미에 간다면 같은 달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각 다른 지방에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한 달, 한 교회, 뉴욕에 있는, LA에 있는 한 달, 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신약을 볼 때. 거기에는 교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모나에 있는 교회, 일곱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한 지방에 한 교회.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한 터 위에 있는 한 이 안에 있는 모든 형제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단계에 있는 교회들, 마지막 네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세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끝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절된 교회, 개신교, 형제사랑의 교회, 그리고 하락되고 변형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하고 그리스도가 없죠. 그 네 단계의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구절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올 때까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고 하셨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도둑처럼 오겠다. 주님이 그분 자신을 도둑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자신을 도둑이라고 묘사하셨죠. 왜냐하면 도둑이 올 때 우리의 더러운 빨래를 훔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훔치러 오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밀스럽게 오실 때 이기는 이들을 위해 얻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귀 소중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오시는 것이죠. 빌라델비아에게 빨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셨죠. 이제 로마서 1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메시지 3번이 아니면 내일 메시지 4번이 있기 때문에 개요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말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번, 우리는 시대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를 보고 살아내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수세기 동안 여러 때를 통해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시죠. 베드로는 현재 진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최신의 말씀, 최신의 진리입니다. A번임.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 있지만 사람의 어리석음과 불성실함과 부주의함과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진리들이 상실되었고 사람에게 감추어졌다. 교회사에 있는 이러한 진리들, 초기 교회부터 현재까지 많은 진리들이 상실되었습니다. 많은 진리들이 감추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했던 수많은 형제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죠. 사람들의 사용한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기에 열왕기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요사야 왕 때입니다. 요시아 왕 때. 그때 성전이 아주 황폐하게 되었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겠다. 성전을 내가 복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성전을 다시 전 시간으로 그들을 시간을 내서 그들을 신뢰하여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취하여 성전을 복원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율법책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힐가야가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내가 책을 찾았다. 성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책입니다. 내가 그 책을 찾았다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집에서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들의 성경은 모세오경이었죠. 우리의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그 율법책을 여호와의 집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이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제게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라고 왕에게 보고하고는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였다.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봐라. 할머니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는지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럴 때 큰 부흥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그가 통치하는 동안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은 그 책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 그 책에 따라 하기 원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기에야 저에게 소개해 주신 한국어권 자매님 계셨죠? 한국어권 자매님 제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기 원치 않으시겠지만 모든 우리가 드리는 개요의 아웃라인에 있는 모든 참조구절 안으로 한국권 자매님들이 추구하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저는 많은 때 이 성경을 우리의 선호에 따라 취하죠. 내가 그 구절에 아멘 하면 내가 인기를 잃어버리겠지, 내 명성을 잃어버리겠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기를 얻든 명성을 잃어버리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남부에 있는 침례주의 교도인이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남침례교라는 것은 성경 안에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죠. 이 안에는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습니다. 여야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죠. 바로 몸인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 교회이죠. 이 지방에 있는 이 교회, 저 지방에 있는 저 교회, 각 지방에 있는 지방교회로 나타납니다. 한 형제님이 이제 참 하나의 터라는 그 책에 나오는 예제입니다. 복음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지나갈 것을 보았는데 서로 교통을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지를 나눠주는 형제님에게 물어봤으면 당신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있는 그 교회에 속해 있고 마틴 루터, 진젠돌프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다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와, 그러면 정말 놀랍겠네요.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형제님들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고 있는 형제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님들을 사랑합니다. 네 형제님 이렇게 요동하셨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형제자매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 선택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새롭게 계시된 진리들은 비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명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보다 그 진리들은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주님의 모든 일꾼은 현재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절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당신의 말씀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찾았고 먹었다고 말하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죠. 당신의 말씀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학기 전에 제가 로마서 5장 14절의 각주를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5장과 8장은 온 성경의 핵심이다. 온 성경의 정수라고 말하는 각주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때 읽었을 때 정말 저에게 그것이 너무나 신선하고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라인제님과 교통을 했죠. 라인제님, 이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 둘이 정말 놀라서 저희가 두 학기를 사용하여 한 학기 로마서 5장과 6장을 교통했고 다른 다음 학기를 로마서 7장과 8장을 교통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 안에,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7장은 육체 안에, 로마서 8장은 영 안에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성경의 바로 정수입니다. 성경의 정수가 무엇인가? 그들은 바울의 심장서신 네 서신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의 몇 장이 성경의 핵심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때 물어봤는데 훈련생들에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프서드를 읽어보면 와, 내가 전에 이걸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집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회를 편집했는데 이영재님이 그것을 읽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 와, 내가 저런 것을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이죠. 로고스는 하나님은 하나이고 로고스 없이는 레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읽을 때 그것이 레마가 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게 예비하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물로, 레마의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그분의 즉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지는 것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부터는 정말 엄청난 음식입니다. 소망에서 1번을 마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축적된다. 따라서 이후의 진리들은 이전의 진리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적된 계시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조류 안에 살고 있으며 이 조류는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들에서 행하신 과거의 모든 일들의 연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현재의 진리에 뒤처진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현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축적됩니다. 오늘 이 전기 기술을 아는 아주 작은 전기 기술을 아는 사람도 에디슨보다 많이 아는 것입니다. 에디슨, 이거 압니까? 물어본다면 몰랐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 오늘 아주 그 작은 전기 기술자도 토마스 에디슨의 발견 그 발명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드리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본다면 아담이 있고 아벨, 이나 에노스, 에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진리 항목을 봅니다. 그 시대의 이상을 보게 되죠. 아담에게 있는 특별한 이상이 있습니다. 아담과 아벨과 에노스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현재의 진리에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에노스의 이름은 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뜻이죠. 사람이 그가 유한하고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그 명찰을 우리 앞에 붙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덤에 있게 관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예레미야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구덩이에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 호흡에 당신의 귀를 닫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지쳤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주님 정말 제가 피곤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피곤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정말 제가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실 것입니다. 난 너무 지루하다. 심심하다. 오 주 예수님. 제가 에디오님이 말하는 이런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겹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말한다면 이영진 주님은 너는 정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말해주실 것입니다. 오 노라고 말할 때마다 오 주님이라고 바꿔보십시오. 오 로를 바꾸는 겁니다. 2번입니다.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노. 에녹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본다면 노아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계시는 방주를 건축하는 그 이상은 그 앞에 있는 이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을 거쳐 노아여 이런 것이죠. 그러나 현재 진리는 앞에 있는 진리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상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그 녹색으로 된 굵은 랍사디가 있고 단행본처럼 된 파란색으로 된 랍사디가 있죠. 근데 그 제 창세기 에피소드 중 한 권이 전체가 그 파란색 인쇄본을 보면 한 권이 전체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인제임과 제가 교통을 할 때 요셉에 대한 그 한 부분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교통했었습니다. 요셉이 거기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기 꿈꾸는 자가 여기 있고 대장이 여기 있구나. 그는 꿈꾸는 자의 대장이었죠. 어쨌든 놀랍습니다. 하나의 예를 드린 겁니다. 이제 D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의 현재 진리는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전환하는 것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길을 가겠다고 선택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이가 되도록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는 찬송이 있죠. 내가 그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분은 그분의 기쁨 위하여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선한 기쁘심을 위하여 제 안에서 운행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운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목적을 위하여 우리 안에 그러한 기꺼이 자원함이 되실 것입니다. 오직 회복된 교회, 곧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로 상징된 형제 사랑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새로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새 방면을 볼 것입니다. 계시의 진리의 계시의 고봉에 이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따라 목양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 주님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24편에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중간 다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 목양이라고 했죠. 그 목양이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 생활을 단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따라 살 때 주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두게 될 때 하나는 영혼의 이상이며, 하나는 영혼의 생활이며, 하나는 영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혼입니까? 영혼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것이죠.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이상을 보고 영혼의 생활을 사고 영혼에 속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이상을 보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고, 영혼의 생활을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이고, 영혼의 일을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일해내는 것입니다. 영혼의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은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